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감찰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혜롭게 청중들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원죄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태는 대단히 공고하고 가련하며 비참한데 어디서 이러한 불행이 오는 것일까? 다 원죄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나면은 이 세상 살 때 어떠한 고통도 또 죽음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죄 가운데 출생하고 모친이 죄 가운데서 잉태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불행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그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가련하고 공고한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원죄 때문에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진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마음이 대단히 이제 타락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은 성악설, 성선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고대에 있었는데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성선설이 아니라 악하게 태어나는 성악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태어나는데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대단히 부패하고 썩어 있고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말 속에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무서운 죄악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마음이 대단히 의롭고 정결하고 정직하였습니다. 올곧았습니다. 발랐습니다. 문제가 없었지요. 거룩하고 정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한 방울로 바다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독약이라면 얼마나 지독한 독이겠는가?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저주받게 할 수 있는 아담의 범죄는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랬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죄 오염되어 가지고 그 마음이 썩고 부패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하지요. 왜 내 마음이 타락하 있단 말인가? 아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바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듣기를 대단히 싫어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런 이제 성경의 교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살면서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남이 객관적으로 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조차도요.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다. 물론 한두 가지 실수는 내가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 떳떳하다.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교리는 대단히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그런 교리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소견이고 개인의 어떤 철학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허구적인 것이고 과연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근본적으로 마음이 심히 부패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 다른 부분으로 가보면은요. 그 결과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는 것을 수도 없는 성경 구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만 하더라도 타락 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시대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6장 5절에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선하게 지원받은 인생들이 이렇게 추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죄에 오염되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처럼 이제 썩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물로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지면에 남아있던 이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었죠. 그 가족들도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악하게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던 노아 이 가족들을 남겨뒀으면은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이제 후손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그 가족들도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후대의 인류들은 참 바른 그런 사람들이 나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무서운 원죄는요 여전히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 시대 이후가 어떻게 되었느냐? 노아 시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노아 시대 바로 전이나 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생하는 자녀들마다 다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거부하실 것입니까?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더더구나 이러한 말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인간의 현실과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진실된 것을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고 의롭게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해맑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년이 되어가면은 추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이 어른들도요, 어릴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들의 얼굴은 해맑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원죄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덧 추하게 되고 부도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원죄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선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나지만은 사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악한 사회의 영향으로 더 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의 본래적인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점차적으로 자라나면서 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른이 된 사람들은 학창시절을 이제 떠올릴 수 있지요. 그리고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되면은 순수한 친구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순수하게 함께 뛰놀던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우정이라든지 의리라든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진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통하든 뭐 그러한 시절인데요.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면은 서로들 너무 달라진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서로들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있지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그냥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냥 해피닝 정도로 끝나고 많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른 되어서는 다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변하는가?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가? 그것은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라나고 세월이 가면 가서 더 부패해지기 때문에, 더 부패해지는 것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드맨, 옛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 옛사람이라는 용어는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그 상태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점차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무섭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이제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어린아이 때보다 청년 때가 더 악하고 청년 때보다 어른 때가 더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옛사람의 특징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니까 어른이 되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리 안 되려고 발버둥 쳐도 어른이 되면 어느덧 더 부패해져 있고 더 썩어져 있고 더 타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거 어떤 특정한 사람들 부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 모든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진리인데요. 타락한 마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망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성이 이제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가지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오염된 부패한 마음,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심히 오염되었다는 그런 진리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진리들에 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이제 지지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헛된 그런 철학들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된 교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성경의 진리를 더 이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진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정죄받은 상태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은 불행한 그런 존재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죄받은 상태, 이미 죄인의 상태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 상태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중적인 것이나 유행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대중적인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이 죄의 성향에 맞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적인 것은 진리와 반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흡족하고 만족하는 그것은요,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심히 싫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들이라든지 유행적인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령이 심히 부패하여서 필연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특정한 부류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시편 58편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여러분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겉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시편 58편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다. 존 오웨는 시편 58편 3절 주의하기를 어린아이들은 낳자마자 어머니 태에서부터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어린아이의 심중에 부패한 성향이 악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58편 3절을 정확하게 잘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메첼리는 하나님과 모든 선에서 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으며 생명의 원리와 능력과 복락으로부터 이격된 채 태어난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했던 가스펠 중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무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의 진리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연구해보면요, 인간은 대단히 불행한 상태에서 태어나고요, 또 불행한 상태에서 태어난 가운데 그 마음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썩어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함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죄 가운데 출생하면서 이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이 뭐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 그런 말은 성경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는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이고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악한 것이 활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착한 일을 하니까 그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모태에 있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에서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죠? 로마서 9장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하나는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고 났을 때에 나는 에서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가 태어나서 무슨 행동도 하기 전에 나는 에서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전제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한 자를 미워하실 수 없다. 절대로 죄 없는 자를 미워하실 수 없다. 그 외 한 가지는 우리가 전제하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전제하고서 이 본문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오직 한 가지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그 한 가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냐면은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었다. 그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었다. 그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죄인 정죄되는 그런 것이 아니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오염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이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사람이 저래? 왜 이러한가? 왜 저러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터인데요. 인간을 보면서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원죄를 생각해야 되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저렇구나.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매일 터져 나오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간관계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막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원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는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죠? 다윗조차도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는데 여러분이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예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대단히 불행하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대단히 썩어 있고 오염되어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원죄를 해결하여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더럽고 추한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길은 없는가? 사실 인생의 과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 항상 자신들의 마음을 좀 더 청결하게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돌을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상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타고남에서 부패한 이 마음,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문둥병자, 그 병 고치기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는 그 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죄로 치우치는 성향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죄를 사랑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오직 그 나쁜 성향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인간의 추한 마음, 오염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인간의 추한 마음을 한번 담궜다가 빼내면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론으로 되지 않고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마음 먹고 새롭게 되겠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게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이 마음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부패한 본성으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만이 우리 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악한 본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부패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부패한 마음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타락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간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고 보혈로 인해서 그 부패한 심령을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한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제가 줄곧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의 중대한 진리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모태로부터 부패한 자 이런 이름표를 달고 나옵니다. 모태로부터 부패한 자. 다윗이 말한 대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가운데 잉태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갈보리 십자가 피를 믿어야 되는가? 왜 주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보혈의 샘에 인간의 추한 마음을 담글 때에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마음은 신의 성품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 믿을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태어나올 때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을 것입니다. 부패한 심령, 타락한 심령, 악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져 있습니까? 새 마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새로운 심령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옛사람을 단번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